하나님께서 저희 일상에도 함께 하시나 저희가 그것을 가까이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좀 더 잠잠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함께 계심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누리는 귀한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저 가운데 마음에 떠돌아다니나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생각이 떠돌아다니나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함으로 저 영혼의 맑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를 조명하시길 기대하오며 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말씀 시편 79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이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서 주의를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치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임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장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리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들을 보면 되게 처참한 장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표현하고요.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러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유색의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가 이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전투에서 가장 처참하게 패배한 패전국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패전국이 어떻습니까? 성은 도리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신전들은 더럽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죽어서 남아있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짐승의 시체가 되고 그 피 흘림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없을 것이. 굉장히 심각한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참혹한 실패. 그렇죠? 우리가 근데 지엽적인 것들은 비유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때로 살아가다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방어막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 방어막이 무너져 내리는. 내가 이 방어막으로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건 내 직업이건 내 돈이건 이 방어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더 큰 힘으로 그 방어막을 무너뜨려서 내가 그 사람의 공격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인데 이 신앙 자체가 더럽혀진 것 같아요. 이 신앙 자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는 그렇죠? 이 신앙 자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뭐가 되지 못하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난 이런 신념과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는 뭐 그런 실패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내 안에 멀쩡했던 부분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 그렇죠. 왜? 나머지도 이제는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방과 조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삶을 함부로 폄하하는, 저렇다가 저렇게 된 거야,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삶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비방들이 있고요. 조롱, 그럼 비웃는 거죠. 그렇죠? 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반격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경험하기는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이거에 낮은 수준의 지역적으로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 신앙이 더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성벽이었던 것들을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의 한쪽 부분들을 무너져 내렸지만 그것들을 다시 세울 방법이 없고 혹은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반발할 수 없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낼 수 없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실패, 패배 지점들을 설 때가 있습니다. 이 패배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격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분노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좌절하고, 성격이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체념하고 실망하고, 사람마다 어떤 반응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렇게 됐다.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는 시기보다 인생에 실패했던 시기를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다. 여기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인의 특별함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특별히 튀지 않는데 정말 매력적인 구절이 79장 5절입니다. 우리가 4절에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보이십니까? 이 구절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히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회복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랑 논쟁을 안 해요.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죠. 나아지긴 할 거죠. 다시 살릴 거죠.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얘기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 언제 하는데요? 언제? 빨리 좀 하시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시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여기가 종말이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히 이런 처참을 패배를 당했지만 여기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건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때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좌절한 시점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다가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내 성소가 더럽혀졌습니까? 내 상당 부분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분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으십니까? 사람이나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어떠한 것이 있건 내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난 이래. 난 이렇게 됐어. 내가 나를 거기에 고정시키면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를 거기에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목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들이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적국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초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응답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믿고 이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부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인이 의지한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의지하는 내가 희망을 갖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라도 아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건 네 잘못이면 어쩌겠어. 네가 자초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때라도 마음은 계속 쓰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 쪽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 때 있잖아요. 아 쟤는 진짜 정말 짜증나 친구인데 너무 싫어. 내가 얘를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쟤는 내 뒤통수를 열 번은 쳤어. 또 얘한테 내가 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얘를 만나 내가 박살 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쓰여. 얘가 오늘 내가 나한테 욕먹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관계가 끝장난 줄 알고 슬퍼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카톡 하나 보내고 싶은 마음. 머리는 얘를 좀 더 놔둬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쓰이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좋아해요. 우리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 쓰임을 스스로도 어찌하실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뭐 하나를 갖고 씁니까?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성경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의롭지 않을 때라도 내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못 들어가도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막 대각성 집회를 해서 성탄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이곳에 주소서라고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결해달라고 말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상태. 자기의 심각한 문제에 적응해버려서 이게 문제란 것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본인은 불쌍한데 본인은 불쌍한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다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 사이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죄악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 시인의 근거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잖아요?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불쌍해요? 난 내가 불쌍한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나를 막을 방패가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신앙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내 신앙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군대는 다 죽어서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방패를 잃어버린 것과 나의 군사를 잃어버린 것과 나의 성소를 잃어버린 것과 이 저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대항할 말들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시인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희망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감성도 우리를 향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이뻐해요. 좋아해요. 하나님의 의지도 뭘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아 그래 니네는 그럼 빠져라 라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복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창조 이 세계에서 이 피조물들이 복종하지 않는 데서 쫓겨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들어놓고 내 말을 안 드니까 내가 쫓겨나는. 그래서 피조물들은 피조물들 알아서 이상하게 살아가고 나는 거기 관여하지 않는. 아 몰라 나도 이제.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쫓겨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쫓아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던 이 창조세계, 이 피조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자기가 원래 만들 때 원하셨던 모양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그의 이름의 행사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주의 이름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구나가 이루어져서 다들 그것을 밝히 알길 바라세요. 하면 너무 이게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걸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초토화시키신 그때라도 그 생각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무너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반대편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와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여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가 생겼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근거입니다. 이 시인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이 시인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는 근거로 무엇을 삼습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내일을 보는 근거로 현재 환경을 삼습니다.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10년을 모아봐야 이 정도겠구나.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내 미래를 전망하는데 내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이라면 앞으로 저렇게 되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지금 환경이 잠깐 좀 운이 좋아서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들이 미래를 희망을 보는 근거로 뭘 삼아요? 미래를 보는 근거로 자기 자신을 삼죠.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내가 이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이고 난 날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난 이걸 이룰 수 있다. 나의 역량,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을 내 미래를 보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내 미래를 보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실패를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자산은 남아있고 이 정도 역량은 남아있다고 할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지 정말 오늘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초토화되버리면 여기선 미래는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근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이 좋아서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 난 희망적으로 생각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낙관하다 이렇게 초토화됐을걸요? 계속 좋을 줄 알고 이스라엘이 그러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찌어찌 되지 않을까? 하던 대로 하면서 그쵸?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내 힘과 내 환경을 의지하는 근거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으로는요
그것 자체에 가는 결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근거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미래를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마음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의 근거를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환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발맞추어서 내 인생을 함께 그려갈 때 내 인생의 낙관, 진정한 낙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것이 무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벼이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망을 나에게 갖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나에게 갖고 계시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만 그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내가 만들 수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그려주시는 희망 앞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주 결혼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럼 배우자와 나 사이에 내 인생의 계획은 이거니까 넌 네 마음대로 살든 말든 해라. 이거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그의 계획이 연결돼서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개별적으로 완전히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오늘은 짬뽕 먹으러 이렇게 운명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서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짜장면 먹으라 짬뽕 먹으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난 저렇게 할 거니까 저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명론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상관에 초대하시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고 겸손하게 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희망. 그러니까 그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고 주가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에 서 있건 거기서부터 다시 꿈을 꾸시는 거기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25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니고 사람들 만나러 오신 거 아니고 정말 짧다면 짧은 이 25분의 시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 25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또 30분, 40분, 1시간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25분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저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내 상황에 내 자신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만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 이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고민했던 것들, 직장에서 소소한 것들, 감정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 구체를 하나님과 아뢰시면서 어떤 친구보다 깊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깊게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